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이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 결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벌써 봤잖아요. 제자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누가 거기다가 덧붙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로서 정경, 성경으로서 인정을 의심받게 하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읽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사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거의 한 14절 넘게는 17절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그 머릿말처럼 프롤로그를 앞에다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성육신 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맛처럼. 그렇다면 마지막에도 에필로그처럼 뒤에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 짓는 맺음말처럼 붙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1장은 그런 맺음말처럼 에필로그로 해서 이렇게 붙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던 모든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승천하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거에 대한 하나의 시작과도 같은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실 것의 시작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죠.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천상 하늘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완성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우리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지금 갈릴리에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예수님께 향유를 뿌리고 이제 장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하셔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죠.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는 걸까요? 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만나겠다. 아, 그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조금 뒤로 가면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은 왜 가는 거냐 하면 목자가 침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갈릴리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아가페냐 필레오냐 무슨 이런 것 같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한다. 더 많은 오해는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가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굉장히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가다 보면 진짜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됐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 속에서 주님께서 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목자가 침을 당해서 양들은 다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그 목자는 찾아가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들은 자신을 나타내셔서 양들을 다시금 불러오는 그 부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그 모이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배경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흩어진 양들이 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양들, 이 양은 어떤 양들일까요? 요한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도 밤이라는 것들을 넣었잖아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그저 단순히 시간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밤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생각했다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에 속한 것처럼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찾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각 지금 14장 보고 계신가요? 14장 펴고 계시니까 29절부터 제가 32절 그 뒷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주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보이는 흩어진 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양입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흩어진 양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직접 만져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양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좀 좋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기 잡아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걸 뭐 이렇게 트집을 잡으십니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고기잡이 간 사건은 그저 단순히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기잡으러 갔든 도망갔든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오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고기 잡은 것도 그렇고 고기를 못 잡은 것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것도 그렇고 보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베드로를 불렀어요. 야고보가 가서 베드로를 얘기해서 안드레가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1년 정도 따라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또 예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그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베드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 나다나엘 말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네 명, 그 네 명의 이름은 모르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명은 뭐 베드로가 있으니까 안드레겠고 또 다른 한 명은 나다나엘이 있으니까 나다나엘 친구면 누구겠어요? 빌립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을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가 뭘 하려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심지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예수를 떠나가는 양인 것입니다. 그 떠나간 양을 주님은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양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 이름 나와 있는 세 명, 이 사람 세 명을 가지고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 이 세 명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 베드로 그러면 뭐예요? 열심을 부리는 제자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엔 예수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부인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베드로만 그랬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큐티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열심을 낸 사람 쪽에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들은 진짜 불쌍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고 그래서 믿고 섬기고 있나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나요? 글쎄요. 저 자신도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구렁텅이에 너무 쉽게 빠져서 그 빠진 줄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만 혹 모른다면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그러나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셔야죠. 우린 이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금방 좌절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온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열심히 살았던 이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도마는 뭘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이기도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마음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평가하고 있는 것, 그걸 의심한다고 얘기했죠.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과 비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둘을 비교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양의 모습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도마는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약속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을 약속이 더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약속 따위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뭐였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까지도 하셨다면 이제 일어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는요? 나는 거기서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하겠다. 그 생각이죠. 자기 생각만 믿고 산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냐?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까지 나와서 열심히 내주고 하면 하나님도 결국 뭐예요?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와서 위로도 받고 말할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말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또 살아가는 고민도 나누고 말동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있고 그걸 항상 얻으려고 기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예수보다 훨씬 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 이 도마나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올렸던 이 나다네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그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과연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겉모습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기보다 그 출신,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훨씬 그에게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폼생 폼사라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쩌면 왕자병에 걸려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다나엘 못됐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동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폼이 납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수집사 더 나가선 장로 이 정도 되어줘야지 그래도 폼이 나고 나는 그래도 이만한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폼이 납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지금이야 우리야 다 아유 괜찮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안수집사도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 장로도 되고 더 뭐 할 수만 있다면 목사도 되는 것이 훨씬 좋고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높은 자리, 높은 직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 이 교회는 이제 힘을 낼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다 이거죠. 다 오해를 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러 가신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부르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더 놀라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폼날 것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또 부르러 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면서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진 죄들, 이방인들의 죄들, 모든 인류가 가진 죄들.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거의 금지곡처럼 되어 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노래를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마땅하다고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걸 설교하는 제가 있으니 참 깜깜하죠.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사실은 뭔지 모르고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죠. 그냥 은혜를 뭐냐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내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지적한 것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았고 감격하게 되었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경적인 지식을 굉장히 잘 풀어줘서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 아, 나는 거기에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나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저야 그래 주시면 감사는 하지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지식이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말씀을 적용을 해서 풀어주시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엉엉 울게 되었다. 한참을 울고 야,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울었다. 그걸 운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의 찢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야만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걸 은혜를 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은혜를 모르죠. 보세요, 오늘 제자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분 적어도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부터 따진다면 54년입니다. 자그마치. 그래서요. 예수를 더 잘 따르고 예수를 잘 다 영접하고 살아가나요? 점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요? 우리는 틈만 나면 도망을 갑니다. 틈만 나면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좀 내 일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삐지고 돌아서고 성내는 게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지 바로 봅시다. 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고 남 보는 대로 내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베드로처럼 열심을 부리지만 금방 사그라져서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번아웃 됐다 이거죠. 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면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조금만 책임져 주시면 조금만 밑에서 힘을 버텨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군요. 내일부터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믿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될 사람도 없고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판단 안 없어집니다. 그냥 쉽게 너무도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베드로나 도마나 나다네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모르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아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뭐 이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심지어 더 나빠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 도망간 바로 그것에 그 갈릴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 같으면 그 주님을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엄청 도망다니고 혼날까 봐 또 도망가고 미안해서도 아버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안 그래 보셨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잘못을 매번 반복하면 얼굴을 못 드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 또 도망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숨는 게 너무 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정말 낯간지러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뭔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다시 간 것입니다. 그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도망간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나에게 밥상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매일매일 부인하고 매일매일 도망가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알고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 도마, 나다네 그 외 다른 제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 앞에 오십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우리를 아시면서 주님은 우리 앞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또 부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을 얘들아. 이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을 부르는 이 사랑의 음성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십니까? 얘들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얻은 노력의 대가가 너에게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앞에 그 결과가 너에게 있느냐? 나다나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네 중심적으로 산 그 믿음의 내용의 결과가 너에게 있느냐? 도마에게 묻습니다. 그들 모두가 빈손이었죠. 우리에게도 믿습니다. 묻습니다. 주님이. 너의 노력, 너의 수고, 너의 믿음, 너의 판단으로 했던 모든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대답은 제자들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얘기하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정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디 있던 고기들이 나타난 걸까요? 제자들은 거기만 빼놓고 이때까지 고기를 잡은 건가요? 아니었죠. 그럼 고기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런 많은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야 되는 부분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먹고 살기 위하여 갔던 고기 잡이였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고기를 끌고 와서 고기가 많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관심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됐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들,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내 힘과 내 마음대로 살다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훨씬 잘하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은 너희는 가망이 없구나 내가 포기하고 말겠다 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앞에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산 결과가 너희에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까요? 또 다른 것으로 우리 것을 찾아볼까요? 아니요. 도망가봤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해 안 가고 말이 안 되고 정말로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그 다음에 상처도 받고 그래서 아파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참고 기다리고 찾으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왔다면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없다고 포기된다고요?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그 눈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회복의 주체는 모든 상황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그냥 큰 눈 질끈 감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고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또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참고 이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잘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또 도망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모든 면에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식탁 앞에 앉으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우리 이 식탁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식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너무도 우리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하여, 내 평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주님,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고민할 거리들은 왜 자꾸 더 많이 생기는지, 왜 내 인생의 평안한 길은 이렇게도 어려운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그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내 열심과 내 판단과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나의 삶을 채우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